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요즘 자녀들과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가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계신가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이은희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평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는 이은혜 집사님의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집안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보통 우리들은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지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자,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종해야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천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저희 생각이나 경험으로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제 욕심이 앞서니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읽으면서 매주 교훈을 나누다 보면 아주 조금씩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은 수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노아의 아들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 사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람은 가는 것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어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례에게는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셨지요.
아브람아,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의 아내 이름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죠.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나이 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대신 그 숫양을 제물로 드렸지요.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답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다시 들으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잘 생각나셨지요?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북조선 신자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북조선 신자분들을 대신해서 이은혜 집사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게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구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레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당시에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지만 특히 사레는 이미 90살이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을 낳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이지요.
90살의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또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이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열왕이 사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라는 뜻인데요. 바로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레에게도 여러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레가 받을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왕이라는 뜻의 사레를 여러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이 담긴 사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오래도록 임신을 못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레의 걱정도 점점 커져갔지요. 그래서 사레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녀를 얻고자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갈이에게 아기가 생기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를 깔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답니다.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 너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이 먹을 떡을 굽히 만들라고 말했어요.
사라는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지요.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장막문 뒤에서 손님들이 한 말을 들은 사라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늙었고 나그네인 아브라함도 100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은 정말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던 때였어요.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나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웃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웃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걱정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활짝 웃게 하셨어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답니다.
자, 여러분, 사라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 두 분은 사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결과가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여주인인 사라를 깔보고 조롱하지요. 그 일로 인해 사라와 하갈의 사이가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곤란한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웃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지냈던 사라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만 사라가 진정으로 웃기까지 그 기다림이 참으로 길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9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낳고 안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기다리다 못해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아들을 낳으려고 할 정도까지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라가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때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웃게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수인 자매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방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사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라가 조바심 때문에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겠다고 하고 그 일로 인해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잖아요. 사라가 오랜 기다림으로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것이 엄청나게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오래도록 임신을 못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래의 걱정도 점점 커져갔지요. 그래서 사래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여종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자녀를 얻고자 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갈이에게 아기가 생기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의 여주인인 사래를 깔보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흘러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답니다.
내 아내 사래의 이름을 사래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사라라고 불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 너의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손님들이 먹을 떡을 급히 만들라고 말했어요.
사라는 고운 가루를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정성껏 손님들을 대접했지요.
손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장막문 뒤에서 손님들이 한 말을 들은 사라는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늙었고 나그네인 아브라함도 100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1년 뒤에 하나님은 정말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던 때였어요.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나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 웃음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웃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걱정이었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활짝 웃게 하셨어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죠. 여러분은 한 번 더 사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교훈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신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일일 수 있잖아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 동안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도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전도사님이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엄마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지혜롭게 한 주 동안 지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읽은 사라 이야기도 조카들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북조선 신자분들도 각자 느낀 교훈을 마음에 담아두고 한 주 동안 기억하면서 생활하셔도 좋고요. 또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깨달음과 나눔과 실천 속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창세기 17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 예배 함께하는 조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와, 또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 많이 만났는데.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제 가을을 맞아서 또 열매 계절인데 두 분도 이제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텐데 우리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네,
예.
있죠. 있어요?
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네요.
아, 그렇다면은요, 설레고 기대함이 있는데, 그럼 두 분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결혼을 하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네 여유로워야 되니까 이제 저 그런 걸 좀 준비하고 있군요.
중요하죠.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저는요, 예전에 저희 아빠를 바라보면서 이게 가장이 되려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죠.
자녀가 와서 좀 때를 쓰고 누군가가 가정의 일원이 와서 나한테 좀 안기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좀 받아들여주고 그걸 좀 내가 흡수시켜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수자매님은 보인 어떤 외적인 뭐 여러 가지 집이나 뭐 재정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것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 뭐 이렇게 마음. 함께 관계해야 되고 함께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신방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북조선에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를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호해 주시기도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의 그늘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낮에 해와 밤의 달도 상하게 하지도 해치지도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2절의 말씀,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깨어 기도하는 신자. 깨어 기도하는 신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공격당하니까 깨어있어야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인 사탄의 공격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바로 수긍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이유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마다 반응이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무엘 형제님 너무 중요한 얘기 해줬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주의자 뭔지는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듣지를 못하거든요.
네, 이게 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이단들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니까 반드시 얘기해야 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얘기하는 게 꺼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맞는 거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마태복음 24장에 32절부터 34절 말씀 읽어줄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나누실 건가요? 지난주에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나눴었잖아요.
우와, 지수사매님 은혜가 컸나 봐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대단합니다.
저도 칭찬해 주세요.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네 가지를 나눴습니다.
와, 사무엘 형제님도 진짜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해야죠.
두 분 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 함께 나누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이단을 믿는 것 같은 취급을 당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면서 살았어요. 다 모든 건 내려놓고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이군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데요. 네?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5절 지수자매 37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남도 그러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35절, 37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노아의 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지금 여기 신방예배 드리는데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노아의 때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이유예요. 비가 온다. 비로 재앙이 온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에 걸쳐서 큰 방주를 다 지었다라고 해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배를 다 만들었는데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 왜 노아의 때와 같죠?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와, 오늘 좋은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사무엘 형제 읽어줄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십자의 말씀 지수자매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원하셔서 약속에 지체되신 거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완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소망한다면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먼저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절대로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절대로 조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이단들이 말하는 재림에 대한 엉터리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해요.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유혹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듣지 마라. 다 거짓이다.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25장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열처녀 비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열 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두가 등불을 들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는데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러 갔다 왔더니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어서 참여할 수가 없었죠.
네, 두 분이 열처녀 비유 말씀을 너무 잘 정리해 줘서 고마워요. 여기서 주는 우리 가운데 교훈이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되면 그때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기름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우리 지수자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것만 준비하고 급급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천국 시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의 말씀 무엇인가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도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있어서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지 않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실제입니다.
목사님, 저는 최근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비난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사무엘 형제님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이상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놨더라고요. 저를 아주 못된 사람처럼 얘기했다는 걸 알고 엄청 화도 나고 억울해서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무엘 형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하고 그걸 사실처럼 여겨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오히려 나라는 존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칭찬받고 그럴 존재가 아니지. 내가 그보다 더한 일을 했으면 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네,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 말하니까 친구들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에게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혹시 있었나요?
와,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속이 상하기도 하겠지만 사실 솔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그 사람의 욕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덜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친구를 통해 이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줬어요. 사무엘 형제님처럼 생각하고 겸손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한테도 너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고 말 테니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지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제 삶이 나아갔으면 또 좋겠네요.
아멘입니다.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만날 건데 그럴 사이인데 그럴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천국 가면 거기서 다 만날 건데 거기서 또 얼굴 붉히고 뭐 이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서 또 얼굴 붉히고 예수님 앞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차피 거기서 또 만나게 될 텐데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를 잘 풀고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실제적인 삶의 모습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도 내 믿음이 확실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차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시는 우리 신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은 거짓의 용에 속해 있는 곳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해보면 사탄과 세상이 주는 것은 야, 맞냐? 그게 없으면 어떡해? 저게 거짓말이 아닐까? 주님이 과연 다시 오실까? 라는 이러한 거짓의 속삭임을 자꾸자꾸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보다 우리가 거짓에 많이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꿋꿋하게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다섯 명의 처녀같이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깊고 심도 깊은 나눔 감사해요. 우리 지수 자매님은요?
네, 저는 그 열천의 비유를, 네, 그걸 좀 생각하게 되면서, 예,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저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실제로 준비하는 우리, 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한 준비에만 급급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사무엘 형제 지수자매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여나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같이 역사가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신방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영광의 유업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방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 그리고 사무엘 지수 형제 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